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2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 유대인들이 벨릭스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 바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스도에게 여러 가지로 간청도 하고 압력도 넣어서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친히 와서 베스도에게 가능한 한 바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관심도 가지고 오늘 만난 장면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바울에 관한 사건을 듣고 사실을 조사하고 느낀 바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처음에 그가 왔을 때는 상당히 그 바울이 중죄수인 줄로 알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시면 사도행전 25장 24절 보시면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 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그가 오자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18절로 오셔서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 사람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흉악한 무슨 죄인이겠구나라고 짐작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지금 총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죽여야만 된다는 소리와 모두가 그에 대해서 악의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흉악한 죄인이려니 하고 만나보니까 원고 측에서 송사하는 거나 이런 것이 별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시시하게도 베스도식으로 얘기해서 예수가 뭐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얘기더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도 이게 사소한 문제로 보입니까? 우리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를 테레비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안 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사소한 문제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이렇게 갇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걸게 하고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건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건 별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이번에 물난리로 저쪽 일산 원당지구가 전부 물에 잠겼는데 그걸 또 국가에서 그래서 새로 짓게 해준다라고 투기꾼이 다 몰렸대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빨리 가서 거길 사야 된다든가 서울을 대전으로 옮길지도 모른다 그런 또 소문이 있대요. 또 그게 중요하죠.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게 훨씬 중요하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바울인 겁니까? 베스도인 겁니까? 물론 물어보면 나는 주성호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베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현실적인 나의 모습과 이렇게 결부시켜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은 부활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소중히 믿는 것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으며 거기서 주를 믿은 자들의 영광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신자가 갖는 영광된 소망의 어떤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제하고 여기서 양보하고 여기서 지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아버려야죠. 이 생뿐이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거죠. 내일이 있는 사람과 내일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걸 살고 있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철학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허무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분발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기로 하십시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열심히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시절을 놀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숙제 내준 거 해야죠. 예습 복습 해야죠. 그리고 학교에 꼬박꼬박 가야죠.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아야 되고요. 전자오락하고 무슨 다른 놀이를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 갈 것을 마음으로부터 포기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삽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지각하고 조퇴하고 땡땡이 치고 부모 도장 지가 갖고 다니면서 도장 찍어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서 늘 모범생으로 사는 학생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뭐라고 놀렸죠? 뭐 이런 앞뒤가 꽉 막힌 놈부터 시작해서 쪼다, 학필이 뭐 이러면서 놀렸죠. 그래서 지금도 예전을 생각하면서 보면요, 언젠가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복이 자율화되기 전이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학생을 보기 위해 시내를 나가봤는데 멋진 학생을 찾기가 힘들더라 이거예요. 멋진 학생이란 어떤 거죠? 교복을 입은 그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누리는 것이 멋진 학생입니다. 교복을 입은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사관생도들이 사관생도의 정복을 입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듯이 그 교복을 자신 있게 입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무슨 호크를 하나 풀러놓고 있다든가 모자를 괜히 벗고 머리를 옛날 머리 깎고 있어야 할 때 머리를 기르고 있다든가 무슨 바지를 어떻게 조금 바지통을 줄였다든가 모자 창을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 모자 뚜껑을 갈갈이 찢어갖고 미싱으로 다시 박았다든가 무슨 딴짓을 하고 있죠. 그게 그때는 멋있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요. 이제 대학을 가면 뽀록이 나는 겁니다. 뭐가 뽀록이 나요? 성실히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금방 납니다. 학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교복을 벗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 교복을 입고 있는 동안 다 놀아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때 온갖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그러나 그동안 성실한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욕을 먹고 참아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상급까지 자신을 지켜내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받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전부입니다.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거나 아니면 그 절망감을 반발해서 삽니다. 그 반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살아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짓 다 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삶의 원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되고 그 영광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침을 흘리고 쳐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본 그 만화 중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한 커트짜리 만화인데요. 이 해변가에 나이 드신 부부가 이제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옆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영복 차림으로 물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가다가 그쪽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이 정신이 팔렸으면 이 선글라스 안경 알이 빠지면서 눈알이 그 밖으로 나와 있어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쳐다볼 때 꼭 그래요. 눈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부러워서.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 부활 생명을 그 신앙의 핵심으로 갖고 있고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세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의 저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아름다움, 지금 누리는 어떤 권세, 대접, 권력 뭐든지 다 헛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도 못하며 저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단 하나 우리가 볼 때 부러울 게 있다면 저들은 절제를 할 필요가 없고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지랄을 한다는 것만 하나 다릅니다. 그게 부러워서 눈알이 안경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신앙적인 실패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자들의 삶의 허무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이건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베스도의 바울에 관한 그 설명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성경의 지적은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보상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 신앙 행위의 보상으로 목표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허무한 것을 그 보상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허무한 것을. 그러면서 뜻밖의 그 허무하다는 것을 혼동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성경적 보상을 우리가 외면하고 사실은 헛된 것이며 허무한 세상의 보상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느냐 하면 영화의 그 소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나 영화는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그 영화 소재입니다. 또 TV 드라마가 그렇고요. 저희 집에서는 TV의 채널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와 뉴스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항의를 하지만 제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TV 드라마를 못 보게 하느냐면요, 요즘 우리나라 TV 드라마는 참 나쁩니다. 여자들이 목청이 높아졌고 살벌해져 있어서 더더욱 나쁩니다. 그 쓰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신경질이고 전부 고함을 지르고 전부 살벌하고 헤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만나서 무슨 뭐 제목부터가 더럽잖아요. 배반의 장미. 이게 무슨 드라마의 제목이에요 그게. 그런 건 도대체 볼 이유에 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가서 열심히 보실라 하지 말래면 하니까. 요즘 영화 소재들은 거의가 경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찰 이야기 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모범적이고 위대한 경찰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까지 들어와 있는 범죄 조직 이야기입니다. 범죄 조직이 정치계와 경찰계에까지 침투되어 있어서 정당한 법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영화 소재들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본 어떤 영화에는 같은 그런 주제 속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으로 있는 형사의 직속 상관이 그런데 저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흑가의 집단과 손을 잡고 무슨 도박이나 매춘이나 마약 같은 걸 하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 경찰이 파헤치러 가면 자꾸만 어떤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 직속 상관들로부터. 그리고 자기한테 붙여진 같은 일하는 부하 직원도 그쪽 끈앞으린 것이 드러납니다. 젊은 부하 직원인데. 근데 그 젊은 부하 직원은 순직한 그의 아버지가 모범적이고 유명했던 경찰 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모시고 있던 상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끈앞을 노릇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붙잡아다가 때려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넌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저 그 얻어맞은 그 젊은 부하 경찰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 잘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 남긴 것이 뭔지 압니까? 온갖 부채와 가난뿐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준 것은 훈장과 표창장뿐이었고 우리는 당장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무슨 빌어먹을 정의입니까? 이거 항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도대체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항변했던 이런 것들. 신앙적으로 살고 정직히 살았더니 남은 건 가난뿐이었고 경멸뿐이었고 천대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눈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노라, 이것을 기대해야죠. 그게 아니라 보상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설득력을 가져요. 신자들에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순교도 믿음도 없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는 양보하지 말고 이기고 봐야 된다가 교회 내에서도 일종의 불문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으로 모이든지 신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가 일종의 성공담으로 재미있는 얘기로 화제에 오르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8평 아파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몇 바퀴를 굴러서 드디어 80평을 얻었는가, 이거는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가난한 내 집에 구역 모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 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가난의 문제 아니라 본인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죠. 그가 주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분위기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잘 못 입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작은 차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이걸 이겨내셔야죠. 가진 사람의 양보, 안 가진 사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당당함이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한 그분이 내 편이다라는 자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든 돈입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가 죽었든 살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했던 베스도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부자 얘기가 또 나오죠. 부자 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라면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난 억울해서 예수 못 믿어 그럼 그 가난이 죄입니다. 난 이 가난을 극복하고 나서 보란듯이 모든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나서야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그 가난이 죄죠. 보통은 가난 때문에 그런 것보다 부자가 훨씬 잘 걸리는 이유가 돈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문제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억이 생기면 문제를 그 10억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이 생기면 그게 천억어치 문제를 만들어요. 갑자기 10억이 생기면 멀쩡히 지금 타던 차가 변변치 않아 보이는 안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한 거 이번엔 세꺼풀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뱀 먹던 것도 무슨 백사가 좋다던데 그래갖고 괜히 까만 독사 잡아갖고 뺑기칠해서 먹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마누라가 쭈그렁 바가지가 됐나 싶어서 마누라도 하나 갈게 돼요. 10억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없었던 문제를 만들지 있었던 문제를 끄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돈이면 된다고 누가 자꾸 속입니다. 누구겠어요? 사탄이 속입니다. 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돈 갖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을 틈이 없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돈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돈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맡은 것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 그걸 그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주를 쫓을 틈이 없습니다. 28절로 갑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보상을 꼭 보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를 쫓기 위하여 그걸 방해하는 것을 버린 자는 그것을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자식을 주를 위하여 자식을 버린 자는 자식을 받고 형제를 버리면 형제를 받아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모 자식을 희생하고 백배를 받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형제, 자매, 친척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나한테서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만 붙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 정치를 보십시오. 전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정치가 왜 자꾸 이렇게 나뉘죠? 그건 단 하나의 이유예요. 쫓아다니는 것은 국물을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다녀도 마찬가지죠. 노태우 대통령을 쫓아다니든 무슨 김영삼 씨를 쫓든 김종필 씨를 쫓든 김대중 씨를 쫓든 쫓아오면 거기서 자기가 쫓아간 걸로 그 사람을 대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별 다섯 개 달면 자기도 세 개는 달 수 있어서 쫓아가는 건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나뉘어서 또 별 다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 친척은 왜 모여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거기서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하질 않아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설날 세배를 간다든가 추석날 누구를 찾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찾아가요? 다 그 주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인격과 대단한 실력이 있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추석에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오지 마십시오. 얘기가 글로 가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는데 이 세상적 원리에서 누구를 찾는 것과 다른 관계에서 여러분은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기독교인 되어서야만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 친척, 모든 사람 전부 이해타산에 의해서 만나지고 이합집산이 이루어진다면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신앙 하나,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받고 경건을 연습하는 동지로서 여러분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100배나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여러분이, 이 1000명이 넘는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모여야 마땅한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거긴 이해관계가 없으며 주고 뺏을 것이 있는 관계가 아닌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으로 여러분은 유일하게 만나서 사귈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왜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만나면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소유, 사회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참다운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들먹거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비굴해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나 여러분의 교회 모임이나 모든 봉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여기 있는 약속대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집에 다니고 여러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보다 더 대접 잘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살아서 온다 그래도 저같이 대접은 못 받을 겁니다. 목사를 대접하는 신자들의 그 정성이란 건 대단합니다. 제가 별로 안 먹어서 탈이죠. 왜 그게 가능하죠?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집이 뭐 꼭 가장 좋은 집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 산다는 집은 다 가봤고 그런 집에 제일 좋은 소파에 늘 앉았습니다. 뭐 불만 있으십니까? 제가 못 타본 차가 없습니다. 아직 뭐 제일 좋다는 차 다 타봤습니다. 벤츠 560도 타봤고요. 뭐 할 말 없으시죠? BMW 뭐 엑셀벤츠도 타봤습니다. 안 타본 차가 없습니다. 제 차가 아니죠. 물론 의도 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의 주인이 문을 열고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곤 했습니다. 그럼 타고 가는 동안 제 차죠. 밖에서 지게꾼이 얼마나 사납게 저를 째려봤는데요. 저 젊은 애새끼는 무슨 복이 터져서 저 차를 타고 가나. 제가 의도 타는 건 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타고 가는 동안 제 차죠. 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왜 놓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받는 보상을 포기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받아야 할 보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오해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우리를 향한 놀림과 조롱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조롱입니다. 학피리들, 쪼다들, 공부벌레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때 이 담 넘어서 땡땡이 쳐갖고 영화 구경하고 오고 무슨 뭐 옆 학교에 누구 사진 얻어오고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쳐다보느라고 담벼락에 붙어서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도 아니고 바라야 할 목표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슬프게 쳐다볼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원은 다른데 있고 지금 걷는 이 길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걱정하죠.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기도는 얼마나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신자는 그렇게 그의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보상이 무엇으로 기대되어 있는가 기억하셔서 베스도가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꼭 토를 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자리에 앉은 바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죠. 옛날에 어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와 제일 똑똑한 남자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제일 이쁜 여자는 머리큐가 낮았답니다. 그리고 제일 똑똑한 남자는 세상에 드물게 보는 추남이었답니다. 그 이쁜 미녀가 어느 날 이 추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당신 같은 머리에 나같이 이쁜 여자를, 이쁜 얼굴을 가진 자식을 얻읍시다. 그의 머리큐에 걸맞는 제안이죠.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이보쇼,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래요? 우린 꼭 그래요. 베스도 같은 자리에 바울 같은 신앙, 그건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둘을 어떻게 짬뽕 시켰냐면 감옥에 갇힌 베스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웃어서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무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영위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을 실천할 용기를 주시고 그 실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형제와 친척과 부모와 자식과 전답을 백배나 받는 그 신앙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힘차지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